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안녕하세요. 새 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는 새 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 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 교사로 함께 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거대한 현실 앞에 절망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쫓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도 현실의 무게 속에서 마음이 흔들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기준보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작은 결단을 통해 평안과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가끔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 말씀을 붙잡고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벳산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안악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람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도와 그 향리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사사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함으로 우리가 떠난 후에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알고 믿으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2장 1절을, 진양쌤이 2장 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며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이스라엘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가나안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고 명령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주민과 언약하고 우상의 제단을 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배반합니다. 자, 본명쌤이 사사기 2장 3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나요?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양쌤이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지만 우리의 말과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항상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자, 보명쌤이 에스라 9장 13절을 진양쌤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주실까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최종적인 형벌과 책임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2장 4절을 진양쌤이 2장 5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크게 소리 높여 울고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2장 6절을 보명쌤이 2장 7절을 읽어주세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그 기업을 따라 땅을 차지하여 살게 합니다. 성경은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2장 8절과 9절을 진양쌤이 2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딤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씀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복임에서 울었는지 후손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배워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음의 세대들이 죽자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임에서 죄를 깨닫고 울며 뉘우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회개하며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없었을까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잘못을 배워주고 자기들처럼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지도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른 회개의 모습은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후손들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넘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을 이어나가야 할 새 세대에게 살아갈 땅은 유산으로 물려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역사를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와 올가매는 올무는 가나안 주민들과 그들의 우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과시와 올무는 신앙의 역사가 담긴 성경 말씀의 전수를 소홀히 여기는 태도와 삶입니다. 우리는 새 세대에게 돈과 명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사사기 2장 11절을, 보명쌤이 2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비롯해 다른 우상들을 쫓아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신 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할까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2장 13절과 14절을, 진양쌤이 2장 15절을 읽어주세요.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론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들 곧 우상들을 섬기자 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과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진양쌤이 신명기 28장 15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 괴롭게 하신 목적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4장 1절과 2절을, 진양쌤이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에우스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 이방 민족들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회개,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이라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봄양쌤이 사사기 2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나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셨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자, 그럼 진양쌤이 사사기 4장 4절을, 봄양쌤이 4장 5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때의 랍비 도세 안에 여선지 드보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렐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1차적으로 사사의 단어적 의미는 재판관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면 사사는 단순히 재판관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압제와 위협으로부터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2장 17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좋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말도 청종치 아니하고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쫓아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던 조상들의 길을 벗어나 속히 치우쳐 떠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봄양쌤이 여호수아 1장 7절을 읽어주실까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의 당부를 잊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2장 18절을, 봄양쌤이 2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교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슬피 부르짖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압제와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안식을 누리게 되자 또 어떻게 행하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죽은 후에는 조상들 때보다 더욱 탈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고 악한 행위와 패역의 삶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식이 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죄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2장 20절을, 보명쌤이 2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2장 22절을, 진양쌤이 2장 23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이스라엘의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사기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큰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적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가나안 민족들을 그 땅에 쫓아낼 정도로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가나안 민족들에게 약탈당하고 압제당하며 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자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사기 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워줄까요?
너무나도 악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계속되는 배신에도 끊임없이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으로 탈북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었고 또한 대한민국에 와서도 예수님을 알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로서는 너무나 신앙에 흔들렸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는 하나님의 뜻보다 제 계획이 옳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원망하면서 말씀에서 멀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실패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제 마음을 두드리셨고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을 몰랐던 세대처럼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이어가며 새 세대의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의 전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악을 행했다는 말씀이 와닿았는데요. 저도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새 세대에게 온전히 배워주므로 믿음의 새 세대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새 세대에게 잘 배워줌으로 믿음의 새 세대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도록 도우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겨울철에 추위가 매서워지고 있는데 이런 추위에도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의 불은 꺼지지 않고 더욱더 타오르길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가 생각하는 선함, 착함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말하는 선함이 우리에겐 악이 되기도 하기에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적인 선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예기치 못한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34편 8절 한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에서 선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뜻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선하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셨잖아요.
맞아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에게만 수식될 수 있는 선하다는 말을 예수님에게 쓰는 게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뜻이니까요. 또 2차적으로는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완벽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선함이라는 단어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때로는 선함과 거리가 멀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나안 정복 사건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네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할 때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명령은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거든요. 이미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 때문에 죽게 만들고 쫓아내는 건 뭔가 불합리하고 잔혹스러워 보이니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룩한 공의로움으로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땅이 그들을 토해놓을 정도라고 표현할 만큼 가득하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죄악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죄악을 심판하는 옳은 일을 행하게끔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함이 공의와 정의를 불러온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옳음과 공의로움을 수반한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공의로움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공의로움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배려나 용서나 희생과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언제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위에 세워지는 것이군요.
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인간적인 선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회개치 않는 죄악을 선으로 덮지 않으시고 거짓된 평화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은 언제나 죄를 미워하고 거짓을 드러내며 죄를 끊어내어 회복을 이루게끔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특성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세상적인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혼란에 빠지지 않겠네요. 세상은 종종 선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외적인 친절이나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온화함으로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감정적 호의나 사회적 미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진리와 공의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이고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선함은 죄를 무기나게 만들거나 거짓을 덮어 평화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 길을 결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선함의 끝은 죄악의 타협으로 인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과의 멀어짐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온유함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어서 정결하게 하고 진리로 이끌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 방향성이 언제나 거룩함의 회복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베푸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신다는 의미도 포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2장 6절은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때때로 징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때로는 고난과 환난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언제나 좋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결국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적인 착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와 공의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선하심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설령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처럼 보여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회복과 영광이 있다는 걸 믿으면서요.
아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신앙의 삶을 지켜가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수반하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형통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형통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 자체가 우리에게 형통과 복을 가져다 주는 근거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내용 중 하나가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이 임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같은 경우에 복을 받는 순종의 목록과 저주를 받는 저주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대로 복이 임하거나 저주가 임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세은자매님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둘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의 목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복을 못 받지 않도록 저주의 목록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네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선물이나 상을 주기 위해서 아이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고 나서 그 일을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가 그러는 이유는 자녀를 향한 부모와의 선한 사랑의 마음 때문인 거고요.
맞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자고 하면서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격려하고 상을 주려는 목적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고 형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여러 목록들을 주시고 여기에 작은 순종의 몸짓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내가 행한 순종 그 이상으로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복 주시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들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복이 베풀어진다라는 걸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원한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키시길 원한다,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평강 주시길 원한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복이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잘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작은 순종이라도 하는 사람들에게 형통과 평강, 보호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복의 약속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을 베푸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은 단순히 물질적 혜택을 넘어서 구원과 성화, 영적 성장과 평안을 포함한 영적인 영역에서의 은혜를 뜻합니다. 결국 이러한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조건적이거나 인간적인 노력에 따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성품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복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가 이미 고령이었고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롭게 여겨졌고 자녀를 얻는 복으로 이어진 거네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으로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모두 받은 것이고요.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구약의 라합입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라합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가 멸망을 당할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모두가 멸망받을 때 자신과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생각납니다. 이 여인은 의학적으로 자신의 병을 고칠 방법이 전혀 없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과 능력을 믿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는데 그 간단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믿음과 작은 순종의 몸짓만으로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작은 순종의 행위를 보시고 넘치는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공로에 달려있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브라함과 라합, 혈류증을 앓던 여인과 같은 인물들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과 작은 순종의 모습으로 현실적인 축복과 형통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작은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실제적인 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져서 실제적인 형통함을 누리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지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는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군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그 선하심을 통해 주위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곧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예시가 되어집니다.
맞아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 믿음이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나라를 살리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 나 혼자만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살리게 되는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준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닫힌 복이 아니라 흐르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개인에게 멈추지 않고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낳듯이 하나님의 선하심도 반드시 다른 생명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경험해본 사람은 그 선하심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가야겠네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 테니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개인주의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시고 공동체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선하심을 내 주변으로 반드시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중보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에게서 시작되지만 우리로 완성되는 것이네요.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에게서 시작되어 우리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에게서 시작되어 우리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의 삶을 통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적인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에 정말 큰 보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작은 순종이 사실 돌아보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정말 작은데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요. 제가 아직 자식을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나를 향했던 엄마의 그 미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별거 아닌 정말 시험 하나 잘 봤어도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정말 엉덩이 톡톡 두드려주시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정말 작은 순종을 하나 하는 거가 그냥 큰 거를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제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대단한 것보다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나 심지어 한 살만 나이가 많아도 늘 저를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는데요. 그러다가 한 번쯤 제가 그분들에게 뭐 하나라도 섬기려고 하면 다들 사양하시면서 나중에 다른 동생들에게 흘려보내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곤 합니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앞으로 저에게 선함을 베푼 그런 분들처럼 주님 안에서 선함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모두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